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항상 하찮은 것들로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 형벌을 받게 되는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당히 자주 전달해 주면서 오늘 우리의 경계로 삼을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앞장 20장 14절에서 21절에서는 에돔 땅을 거쳐서 지나가겠다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은 이유나 조건 없이 거부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에돔을 돌아가야 하는 입장에 놓였고 마침내 아론이 세상을 떠난 바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첫 절에 보는 대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절에 그런 기록을 읽게 되는데 일평생에 인생길이 험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길이 편치 못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많은 모습을 보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사업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만사형통을 주시면 좋겠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고 또 바울과 베드로 역시 다르지 않음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그 16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문제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안타까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더러 경험하게 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각오를 했다가도 또 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아마 우리 사람들의 죄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불풀무 같은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과 이 광야의 행진이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면 길이 조금 불편한 것쯤은 견디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원망과 불평이 언제나 본문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 것처럼 하찮은 것으로 범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단하지 못한 것에서도 예수님을 팔고 신앙을 파는 경우도 또한 반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신앙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는 겁니다. 소소한 것들에서 신앙적이지 못하면 나중에 큰 과제 앞에서는 더욱이 신앙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불평과 죄를 인하여서도 저주와 죽음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만고불변의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은 바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빌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곳을 가든지 질러서 곧장 편하게 가는 것을 원합니다. 좀 들러간다 싶으면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그런 기분을 겪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생각이 때로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천국을 질러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만약에 천국을 질러서 간다면 주님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 생활하다가 바로 세상을 뜨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고 싶죠. 그러나 지금 우리 천국 들어갑시다 하면 아니요 나는 다음에 머뭇거리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적으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직선거리로 500km도 안 되는 거리라서 물론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하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나귀나 낙타를 타고 가야 했지만은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한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혹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넘어서야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건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귀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에돔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귀찮은 입장에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 모습을 먼 역사 뒤에 우리가 읽게 됩니다. 길을 걷는 것이나 어디를 가야 할 때 가는 목표가 행복을 향한 것이라면 어려운 길일지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은혜의 목표를 잊어버린 듯합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목표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확실하고 좋은 것이라면 지금 걷는 길이 좀 아스팔트면 어떻고 흙받침은 어떻고 자갈받침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목표가 좋은 것이라면 그 목표를 분명히 본다면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목적지까지의 길이 험하고 힘겨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자유케 하신 감격도 그리고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조차 어느 것 하나 행복한 기색이 없는 데서 불평으로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절 하반절을 했는데 이런 모습은 그들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죄를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고난은 겪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한 애착은 오히려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는 즉각적으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5절 상반절인데 항상 사람들의 불평은 예나 지금이나 어찌하여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어째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 기록을 봐도 자유를 모르고 가련하게 종노릇 하면서 탄식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고 비교될 수 없는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심하다 때마다 그 백성들로부터 들리는 것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죄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기질들이 아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좋습니다. 그런 거죠. 사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는 이런 불평조차도 못했었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놓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5절 하반절 그래요. 사실 광야에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입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원망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금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지속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신명기 8장 4절의 표현처럼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살았습니다. 적어도 죄가 아닌 이상 광야에서 굶주려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나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들의 표현은 그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이해타산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신명기 1장 39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것저것 자기 중심에서 이해타산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우리도 예수 믿어도 못 먹어봤잖아요.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감탄사가 그 이름이 된 신비한 만나를 40년간 먹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나는 만나를 한번 먹고 싶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거든요. 어느 민족이 그걸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직접 주신 양식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배부르면 맛있는 음식이 없죠. 그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배가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물과 음식, 즉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한 불평이 쉽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릿고개만 생각해도 배고프지 않고 배에 기름이 찰 정도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에 대한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사를 잃은 불평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나 세상적으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당부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겁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는 천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좀 잘 살아도 난 누구보다 못하다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는 안 돼야 되는데 더 잘 되거든요. 이 경쟁이에요. 천국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천국 안에는 경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꽃 같은 은혜로 약속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것들로 불평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하는 걸 첫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절은 6절, 7절입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백성들을 복된 땅에 합당하게 훈련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실 40년 광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쓴맛을 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60만 명의 20세 이상 된 백성은 이 광야 40년에 다 죽고 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형벌로 여겼기 때문에 역시 되돌아가는 것은 이 광야에서도 형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6절 상반절 그랬는데 불뱀은 당시에 광야에서 흔히 살고 있는 독사로 이미 원문에 관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등이 구릿빛이라는 데서 혹은 맹독성이 있는 것 때문에 또는 물리면 불처럼 열이 올라서 죽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불뱀이라고 했다. 그런 이름의 유래에 대한 것은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6절 하반절에 그랬다고요. 이런 상황 설명은 그들의 원망의 결과가 비참한 것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원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이 원망이 누구를 대상하든지 언제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망을 곧잘 한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당부하는 야고보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원망해서 얻는 결과는 뭡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도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성들은 많은 사람을 잃고서야 자신들이 왜 형벌받고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7절 그랬죠. 누구든지 징계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인 거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세는 언제나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제나 문제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사역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진노케 하시는 백성들 사이에서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 주셨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뱀에게 물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대신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만 치료받게 하시는 응답을 주심을 봅니다. 성경 기록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들에 항상 기적으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음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시대에도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의 명령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조금이라도 했고 그것이 아픔을 가져오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수없이 보는 교훈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잡은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산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예외 없이 모두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포인트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보는 건 뭡니까? 순종이 곧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곧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주신 것은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때 참으로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8절 상반절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당장에 열이 올라서 퉁퉁 부어서 죽어가는데 그 죽이는 독이 가득한 불뱀을 만드는 것조차 그 광야에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놋으로 뱀을 만들기 위해서는 놋새를 길게 불에다가 달고 벼려가지고 조각을 하든지 아니면 놋을 녹여서 놋뱀 모양의 틀, 몰드에다가 만들어 부어서 찍어내든지 금방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당장에 사람이 죽어 나뒹굴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만드는데도 손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은 동화에 나오는 만들어진 우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기록된 사실적인 요즘 방송 프로그램처럼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얘기는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한 사실이에요.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놓고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할 때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구해서 바르거나 먹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아야지 장대 끝에 놋으로 만든 뱀을 본다고 살겠어?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걸 거절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이치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준다고 그랬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기에 빗대어진 것은 너무나 비슷한 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세기 지혜의 도시라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2000년도 넘은 수만리 먼 곳 유대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산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꼭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온 인류는 사실 사탄이라는 뱀에 물려서 죄의 독에 중독되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를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12장 9절에 그랬고요.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라는 기록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깬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제는 예수도를 믿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 이종배의 말이라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데서 불뱀을 물린 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경계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그 도구 자체에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뱀은 그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져와서 유대 역사 말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숭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런 경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이적이 있다 하면 기적이 있다 하면 사람들은 그 도구에 무슨 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깨부술 수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 아니었으면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향한 용기,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어떤 어려움이든지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속성으로 사소한 것들에게서 길로 음식으로 속상해합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속상해합니까? 그러나 불평 대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형벌은 언제나 범죄로 인해서 오고 그럴 때 회개는 빠를수록 좋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을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메시지는 그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그대로 대칭이 됩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성에 관계없이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목숨을 걸 표대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